오늘 새해 첫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아셔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참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운영되는 또 진행되는 순서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새해 들어서 조금 달라진 몇 가지를 이 전체 앞에서 잠깐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안식일날 첫 시간에 시작되는 안식일학교 순서에 상당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시편을 낭송하는 음악과 그 낭송이 같이 나오는 녹음을 틀어놓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낭송이 되었고 아침에 오셔서 이른 시간에 시편을 같이 보시면서 그 낭송을 듣는 일은 여러분의 영적 생에 큰 축복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정도에 교회를 오시면 여러모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25분부터 9시 35분까지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유익한 건강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용환 장로님, 의사이시면서 서울위생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 장로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준비된 10분 건강 강의를 하십니다. 오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9시 25분 전까지는 이 교회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이 신앙 생활을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좀 열심히 교회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각에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정각 스티커를 드리고 또 정각은 아니지만 안식일학교 시간 도중에 오신 분들에게 출석 스티커를 드려서 포도송이에 붙이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지만 성실히 할 때에 큰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편성은 저희들이 올해 이 선교의 중점 사업으로 정해놓은 친교, 또 선교, 성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친교의 한 방편으로 구역반별을 조금 변경해서 일기 동안은 꽤 넓게 잡았습니다만은 연령층별로 반편성을 좀 새로 했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친교를 나누시면서 성도의 사랑을 함께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로 물론 구역반장님들이 연락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9시에 또 9시 반 전에 오셔서 얼마나 이 교회가 참 풍성한지 아주 기뻤습니다. 가능하면 매 안식일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반편성이 새롭게 되고 자리가 바뀌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다음 안식일부터는 좀 질서 있게 잘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몇 글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우리는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고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에 확실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변함없이 일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믿으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십시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 사이는 더욱 친밀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임할 것이고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모년 새해를 맞이한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새해 첫 안식일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여러 날을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의 주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동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예수를 자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도 같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모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해할 수 없고 신비한 일 중에 하나는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참으로 신비한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2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죄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사단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분리하려고 했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간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이 다른 우주에도 여러 거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이 지상에 거하는 사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화대학 그 법대를 졸업한 한 여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이 중앙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이 여청년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의 여러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이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로 학교 적응 못하고 또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가까이 접근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인간적으로 잘 돌보고 하는 일을 꽤 여러 사람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우리 삼류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과 접촉이 되었는데 정말 친동생처럼 혹은 자식처럼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이제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당시 이 청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감화로 신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원서도 내보지 못하고 2수, 3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여청년이 그 학생을 잘 지도를 했지만 신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늘 인간적으로 그를 보살피고 그와 관련을 맺고 살면서 그 학생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그 누님의 보살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여청년은 그런 일에 시간을 쓰다가 그저 혼기를 놓치고 결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미국으로 간 그 학생이 아니죠. 이제 성장해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누님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지금도 같이 살면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돌보아주고 보살피고 가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지도해주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이 여청년은 그 문제되는 학생을 돌보다가 그 학생과 모든 자기의 삶을 평생도록 같이 나누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가 사람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사시는 동안에 자주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자아가 죽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단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십자가상에 들림을 받게 되었고 그를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뱀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렇게도 길목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절히 그 백성들을 안내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광야의 장대에 달려서 들려진 놋뱀으로 묘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뱀은 원래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죄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뱀으로 상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되셔서 죄값을 받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죄가 미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죄가 싫어지고 죄를 증오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돌아가시게 한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들로부터 그토록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범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발에 또다시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발에 다시 못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가 미워지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찬미가를 펼쳐서 찬미가 40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찬미 408장입니다. 1절과 2절의 찬미를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내 나를 위하여 몸 버려 비흘려 내 죄를 속아
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죄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 형제들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무덤, 그러나 주님의 무덤은 이 땅에 흔적만 있을 뿐이지 그 시체는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은 주로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된 것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에 묻혀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부실하게 행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먹고 사는 사소한 일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세기 오후에 이곳에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그 북한의 종교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의 현장을 그곳에 있던 분의 생생한 체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종교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그 제철 공장에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쇠를 시뻘겋게 달고 가지고 펄펄 끓여 가지고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철 공장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그 많은 죄수들을 모아내고 이 중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리고 공산당에 충성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광고를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이 되면 별도로 모여가지고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몇십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안식일에 자기네들끼리 둘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밟고 때리고 차고 온갖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당 간부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불러내다가 그 뜨거운 쇳물, 1500도 이상 되는 쇳물을 그냥 머리에다 들어 붓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숯검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되는데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약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케일 고글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시면서 매일의 생활 속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복스러운 소망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려오지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화제에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우리를 경험하신 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업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재림이 꾸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분과 함께 산 사람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베드로서 1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꾸며진 신화가 아니고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함께 살면서 경험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세종대왕을 보신 분 계십니까? 세종대왕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안 보셨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의 증언에 의해서 믿는 것입니다. 단군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본 증인이 없어요. 그건 만들어낸 신화고 설화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고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그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재림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일단 오심이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타협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5절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 40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인간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했습니다. 꽃은 잠시 보기는 좋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볼품없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중앙교회 연로하신 집사님들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보기가 싫어져요. 다 젊었을 때 한참 굉장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미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다닌 적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이는 빠지고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풀 같고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모든 인생이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믿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의 것들은 점점 더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물이 점점 뚜렷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68장을 잠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68장 찬미는 시간 없을 때 짧은 노래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만 아주 깊고 의미 있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얼마나 값어치 있고 멋있는 가사입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이 찬미를 작곡하고 작사한 분은 렘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목사의 딸입니다. 그분이 이 노래를 쓸 때에 그 마음에 있었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을 주께 돌려라. 그의 얼굴을 충분히 바라보아라. 세상의 것들이 이상하게 희미해졌음을 발견하게 되리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원래 3절까지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예수께 돌려부터 이 마지막 구절은 후렴이에요. 매 절마다 후렴에 붙은 것이 그저 하나의 노래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전체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시 소개만 드립니다. 서기 2002년 한 해 동안 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잠시 후에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 없어질 세상 일에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몰두하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온갖 사고와 질병과 불결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은 더욱 가까워졌는데 우리는 왠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한 해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주님과 더욱 밀접하게 친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도 이상스럽게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금년에는 모두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옵시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